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여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서신도 포함해서 이 바울서신을 잘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율법은 아주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또 다른 바울서신에서 왜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은 좋은 거, 그 아주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냐?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거예요. 율법이 따로 뭐 계명이 따로 아니고 그냥 같은 표현을 쓰려고 하니까 조금 멋쩍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율법이나 계명은 다 거룩하고 그것은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10절 앞부분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 그리고 13절도 보시면 선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중간에 가시면 선한 그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문제가 되느냐? 율법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건데 율법이 결국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율법은 정말 오늘 보면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할 계명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어떤 더러움 혹은 우리 부정함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당 오시기 전에 뭐 다 어떻게 못 하셨겠지만 거울을 보셨죠. 거울은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은 좋은 건데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 저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거울이 저절로 우리를 예쁘게 만들지 못해요. 거울은 그냥 비춰줄 뿐이고 뭐가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줄 뿐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준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울에서 손이 나와서 우리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울은 정말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데는 어떤 무익한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거울이 쓸모가 없느냐? 아니고 거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로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은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많아요. 이를테면 열지 마세요. 꼭 열고 싶은 거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가고 싶고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또 손대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는 계명 때문에 죄가 살아나고 죄가 의미가 있어지고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 그 계명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계명은 좋은 거지만 그 계명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덫에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뭐가 죄냐? 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다 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계명인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을 초래하게 되고 율법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율법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해방하신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풀어 해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뭐를 계기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어도요 빚을 다 갚아버리면 더 이상 채무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빚을 지거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요,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수사 대상도 아니고 더 이상 기소되지도 않고 죽음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자기 죽음으로 다 갚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그 자기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채무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어버렸는데야 그 남편에게 매일 이유가 없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율법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가치가 없는 거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여전히 거룩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 혹은 그런 기준 혹은 그런 지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지도 같은 역할을 여전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죄인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도 여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다.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정죄가 두려워서 순종 이런 거 아니고 이미 율법의 저주는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어서 예수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쏟아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 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거룩한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은 정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저주로부터 벗어났어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추하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신 그 거룩한 지혜와 지식에 매임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우리가 뭐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매여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혹은 부활에 연합하게 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공포에 매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겁을 내면서 순종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엄마 아빠가 좋아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 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아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율법에 매임받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에 매임받은 거룩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